우리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우리 중위층에는 젊은 연령 대상자들이 있고 또한 아래층에도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를 맞춰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 희석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 하셨죠. 그 답이 뭐였죠? 네, 아침 햇살, 아침 햇살. 그런데 저도 유튜브로 봤는데 그 아침 햇살입니다 할 때 목사님이 좀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말할 때는 뻔뻔해야 됩니다. 제가 귀공자를 말하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제가 귀공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공자예요. 왕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공주와 왕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공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귀공자, 줄여서 하나공, 하나공. 우리 옆에 분들과 당신은 하나님의 귀공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인사를 할 텐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귀공자를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야, 진짜 너는, 당신은 하나님의 귀공자야. 억지로, 우리 목사님 왜 또 저런 걸 시키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담아 당신은 하나공입니다. 그것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당신은 하나공입니다. 하나공입니다. 예, 때리지 마시고. 예. 둘공도 아니고 셋공도 아니고 하나공, 하나님의 귀공자입니다. 저는 매사에 자신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데 왜 내가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또한 자신 없어 하는가 하면서 뻔뻔하게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혹시라도 움츠러 있거나 또한 여러 문제 속에 주눅들어 있다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마음먹으며 자부심을 갖는 하나님의 귀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공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귀공자는 귀공자인데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불우한 귀공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 중에서 젊은이들을 선별해서 이 왕궁의 특별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을 받는 데는 기준이 있었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또한 학식과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한 자여야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기준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왜 이 바벨론 왕이 이 젊은 엘리트들을 뽑아서 바벨론 특별 교육을 시켰을까요? 그 교육을 왜 받게 하였을까요? 그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거대한 제국으로 만드는 것을. 실제로 그 주변 국가 아수르와 이집트,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넣었습니다. 영토는 확장했지만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정복한 나라들이 언제든 배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특별한 정책은 바로 엘리트들을 위한 통치였습니다. 이는 패전국들의 가장 촉망되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그리고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 목적은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서 각 자기 나라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친일파를 들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왕의 계략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의 교육을 마친 후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3장에서 모습은 두라 평지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두라 평지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어요. 높이가 27m, 너비가 약 2.7m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10층의 높이예요. 우리 교회가 8층까지 있습니다. 십자가를 합치면 거의 근접할 것 같습니다. 이 제2교회보다 더 높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요즘이야 뭐 아파트 20층, 뭐 49층 이것이 일반적이게 되지만 당시로서는 건물이 높은 건물이 없었겠죠. 그리고 평지입니다. 평원에 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운 것이에요. 그 신상 옆에는 왕을 비롯하여 총독이나 수령, 바벨론의 중앙 및 지방을 통솔하는 고위 관리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곁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나이는 어느덧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20살 무렵에 포로로 끌려갔고 3년의 교육을 마친 후 관리로 등용이 된 지 10년이 지난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낙성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낙성식. 이들이 이 금신상 앞에 모인 것은 금신상을 완공한 제막식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왕이 이 거대한 금신상을 이 두라 평지에 세웠을까요? 심심해서요? 아니면 금이 남아돌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신상을 팔면 얼마야? 요즘 금값도 많은 올랐는데 그런 엉뚱한 그런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 주변의 모든 정복 국가들을 모아서 세운 거대한 다민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큰 숙제는 그 모든 나라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세력 밑에 결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이 대통합의 목적으로 세워진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 금신상을 세웠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18년 통치했던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절정기를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무도 그에게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곧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즉 이 낙성식은 외형적으로는 금신상 완공의 제막식이었지만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게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낙성식은 이 바벨론의 통합의 정책 그리고 국가의 경영을 이루는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이죠. 이 같은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왜 이 금신상을 세웠나요? 국가를 경영하고 또한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낙성식이 시작이 됩니다. 의정관이 소리를 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라. 아무도 예외인 것이 없다. 이 바벨론의 세 친구들, 이제 청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3년을 교육받고 또한 10년을 관료로서 이어왔으니까요. 그 금신상 앞에 무조건 절해야 되는 것이며 더불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마음속에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곧 죽음이었어요. 3장 6절에 바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바로 가마솥, 용광로에 던져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풀무불은 온도가 1000도씨 정도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도,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이죠. 천도는 상상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여러분, 중국 음식을 만들 때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이 웍이라는 큰 대형 솥 같은 것을 가지고서 요리를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두 손으로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요리를 하는 불, 저 센 불이 천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저 뜨거운 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 험악한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세 청년들이 그 왕의 그 무서운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분개하여 그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엎드려서 절을 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너희가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를 구할 다른 신이 있다고 정녕 믿는 것이냐? 왕은 그 청년들의 총명함을 총애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하지만 세 청년은 왕의 섣을 퍼른 그 호통에도 굴하지 않고 외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로 저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구하시고자 하면 구하실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의 고백은 18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새 청년이 왕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풀무불에서 건진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우리의 육신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라고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의 고백은 죽음을 불사한 절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세상 왕이 주는 부귀, 성공, 그리고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더 크고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절실한 마음에 간절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구원도 죽음도 느부갓네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구원도 죽음도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들은 마음속에 절대 권력이었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 있는 그 왕 앞에서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려는 듯한 그 풀무불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께 절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여 죽임당한 순교자였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일본은 조선의 모든 교회에 신사참배를 할 것을 명하였고 교회를 이로 인하여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한 고문을 받았고 결국 1944년 4월에 옥중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가 산정연교회고 올해로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산정연교회에서 31년간 목회하시다가 지난 4월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바로 부흥 강사로 오시는 김관선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목숨을 잃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서 다른 나라를 본다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 남부의 나이지리아 또한 모잠비크, 소말리아 등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갔었던 그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13년 동안을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는 인도네시아에 온 아프간 난민들을 돌보는 원용준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한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들 난민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의 비자인데 7년이고 8년이고 비자를 신청했지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권 선교사님은 태권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도전이고 단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도전이었고 또한 크리스천이 됨으로써 자신들의 그 무슬림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또한 왕따를 당하는 단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과 단절을 넘어서 위협까지도 당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단기 선교 마지막 날 주일의 예배를 그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한 40여 명의 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노래의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프간의 그 난민, 무슬림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로는 No turning back입니다. 그들은 영어로 불렀어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었던 내가 그들 공동체를 버리고 알라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설령 이로 인하여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삶에 문제가 발생되고 내 고향에 가족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제 생각과 또한 그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앞에는 천도가 되는 풀무불이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 세 청년들이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또한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나, 이렇겠네 라고 고백하는 그 무슬림의 난민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신앙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 때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럴 때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었는가? 없는가? 나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지고 반복될 때 절망과 고통 속에 머물러만 있을 때 진정으로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었는가?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신앙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회복되기를, 살아나기를 그토록 원하였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전에 그토록 바랬던 이 땅에서의 성취와 성공 지금도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성취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와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 사랑의 주님이기에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세 청년의 말에 느부갓네살은 심히 분개하여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천도가 아니라 7000도라니요. 그들은 그 불가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생각했어요. 야, 이젠 끝났구나. 저들은 뼈 땅까지도 소멸될 것이다. 그런데 2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 불기둥을 보면서 깜짝 놀라 일어나 외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 던져진 사람들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그것도 죽지 아니하고 결박을 붙고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의 풀무불과도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 고난의 불,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경쟁의 불, 내일 생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재정적인 압박의 불, 사람들은 여러 불들로 인하여 힘겨워합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지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때입니다. 지금 만나는, 지금 어려워하는 이 불은 절대로 결코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불 가운데로 다가와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도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선포합니다. 이 축제는 바로 그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이번 새 생명 초청 주일의 표현은 내가 품은 한 영혼 111의 주님 품으로입니다. 111이 무엇일까요? 새로 나온 구조 요청 번호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 번호입니다. 11월 1일, 1월 11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도 표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함께 재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담은 한 영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힘있게, 힘있게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품은 한 영혼, 111의 주님 품으로. 아주 참 잘하셨어요. 이제는 이어서 함께 우리 재창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품은 한 영혼, 111의 주님 품으로. 아멘. 지난 여름 동안 우리는 다육이를 품었고 한 영혼을 품었습니다. 이제 9월 13일과 20일에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나는 품을 사람이 없어요, 너는 너무나 바빠서 품지 못했어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풀무불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그분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불가마니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과 함께 그 언젠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2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